시대를 풍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를 풍미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간혹 하시기도 하고 들으시죠. 시대를 풍미하는 음악, 뭐 시대를 풍미했던 유행, 패션,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시대를 풍미했던 청바지. 뭐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그런 얘기죠. 즉 당시 문화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죠. 그러나 시대가 지나가면 그냥 추억거리 정도지 더 이상 어떤 커다란 의미로 우리에게 비장한 어떤 그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 몰라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그런 의미를 상실하는 게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일이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유행했던 일들이죠. 그러나 반면에 성경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시대가 흘러도 놀라울 정도로 각 시대, 우리가 존재하는 시대가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각 시대 속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지금도 데살로니가 도시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의 북동쪽이죠. 그 데살로니가 지역 지금도 있지만은 2000년 전에 그 지역에 세워진 한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가 보시고 계시는 이 데살로니가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이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바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수천 년 전의 일인데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봤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세상에, 그 세상도 좀 특별하게 좀 놀라운 일들이 있지. 뭐 잘 맞추는 용한 점쟁이들 얘기하면 장례도 알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혹시나 하실까봐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어떤 그런 미래를 안다는 거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예인데요. 뭐 수십 년 전에 이릅니다만 혹시 단군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단군교, 예, 그게 이제 1970년대 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막 단군교가 시작이 됐어요. 단군을 섬긴다. 그래서 아, 우리 조상을 섬기니까는 뭔가 어떤 그런 애국자적인 어떤 입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 대종교를 이게 좀 살아야지 어떤 외국 종교인 이 기독교 같은 경우 왜 그런 걸 믿느냐고 기독교인들은 다 매국노다 막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그런 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제 단군교라는 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단군교 창시자라는 사람이 이 김혜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여자분이 아니고요. 남자입니다. 김혜경. 네. 이분이 무당 3,000명을 거느리고 단군교를 시작을 했어요. 대단한 무당의 아버지라고 지금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무당의 아버지.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는데 무당 대학을 세웠던 거 아세요, 이분이? 무당들도 잘 조직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속 신앙의 어떤 그 정통성을 배워야 된다. 무당 대학까지 세워가지고 어느 그 호텔에서 막 그 컨퍼런스를 열고요. 막 그랬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 역대 대통령들의 결과를 맞춰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참 잘 마신다 그래가지고 뭐 정계, 재계, 뭐 군대 뭐 거기에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단군교를 시작을 할 때 이 사람 앞에 와가지고 상담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이제 그 간증집을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중에 기독교인들도 많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가지고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자, 한심한 일인데 그분이 얘기를 하기를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참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에게 변화가 왔어요.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93년에 예수를 믿고 바뀌어버리니까 이 사람에게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당신 미래에 내년에 무슨 일이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엄청나게 하고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그 맞추는 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 사람이 대충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악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자면은 노인네가 항상 와가지고 매우 엄격하게 자기를 못살게 굴면서 얘기를 한대요. 내일 누가 찾아올 테니까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답을 해. 그럼 그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그 온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 하느냐. 알죠. 예.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에 그런 예, 영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자기들끼리 다 조작을 해놓고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 같지만은 이미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스트럭처를 만들고 추진하는 거예요. 그게 악령들이 하는 일입니다. 수없이 많은 악령들이 정보 수집하고 그 다음에는 진행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사단의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맞추죠.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 괴 노인이 꿈에서 나타났다고 이번엔 얘기했지만 괴 노인은 누굴까요? 타락한 천사가 사람의 형상으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 우리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온 변화가 내일 일을 예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어떨 때는 그 괴노인이 자꾸만 또 찾아온대요. 그러면서 으름장을 놓고 기독교인을 다 말살시켜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기독교를 그렇게 원치 않는 것이죠. 다 허락해도 기독교는 말살시켜야 돼. 그거를 계속해서 하더랍니다. 그 영적인 어두운 악령들이.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오직 미래는 누구에게 달렸다는 것을 알게 됐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두운 사단의 졸개로 살 때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보니 암흑의 세력이 조장하는 그런 비전들이라는 것은 쓰레기 같았다는 겁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각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에 배어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특별한 계시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이렇게 대사는 2000년 전에 있는 한 교회에 보낸 서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왜 유효해야 할까 그런 질문이 있다면 거기에 답을 드린 겁니다. 유효합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보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너무도 알아야만 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보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꼭 있어야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삶이 필요한데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 1절서부터 12절까지가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된 12절의 말씀은 그것을 전체 요약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첫 번째 특징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첫 번째 특징,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하는 것과 달라요. 전달입니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깊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특징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나누는 거예요. 어떤 데코레이션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액세서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가장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간에 깊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다는 삶, 우리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이 세상이 만드는 그런 모든 철학이라든지 심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공허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깊이 나눠지고 지켜지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공허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공허한 사람들을 지적해서 너희들은 사람의 유전으로, 사람의 장로들의 어떤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허하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 말씀하셨죠. 자,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과 세 번째 특징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시는데,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 3절, 제가 이 파워포인트는 4절까지 썼지만 5절까지의 그 내용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5절에 이제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합당한 교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살아가는 삶,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생각,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리트도 있죠. 태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 그 모든 것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내 자녀들의 합당한 삶이다, 공동체 합당한 모습이다,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피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권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권하는 말이죠. 서로 권하는 말인데 우리의 삶으로 권하고 우리의 말로 권하는 것이죠. 근데 그 권함이 순결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권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권면이 있어야 되겠죠.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기뻐하십시다.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정교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권하는 얘기를 할 때 순결한 것이 되어야 하겠죠. 다른 동기가 온전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되겠죠. 그게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바로 절대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불순한 생각이라든지 속임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권면입니다라고 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삶과 다릅니다. 우리가 기쁘게 사는 삶도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죠, 부모님으로서.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해야만 한다고 할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보다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삶으로만 살아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기가 쉬워지죠. 다 자기 행복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세상 사고방식대로 기독교를 보려고 하면 나 잘 살고자 믿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활동하는 거예요. 보탬이 안 되면 멀리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활동은 취미 활동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됩니다. 취미 활동도 그렇잖아요. 내가 여유 있으니까 하고 내가 재밌으니까 하고 뭐 안 되면 그만이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취미 활동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즉 성령님이 사람 속에 맺어가시는 성령 열매를 지니는 삶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하고 하나님이 맺어가시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같은 삶을 위한 권면의 특징을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사로 권하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 불편한 마음, 속임새가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대선과 성도들, 즉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알기를 원했던 교회를 향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그냥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보다 더 분명히 권면이 지니어야 하는 성격이 이런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건 뭔지요? 권면할 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권면이 뭔가?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알고. 그럼 뭐냐면 성경 말씀 이외에 자신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예언을 한다든지요. 잘못된 것이죠. 또는 성경적 권위만큼이나 자기가 본 꿈 얘기에 심취해서 말한다든지 신비로운 체험을 강조하는 거라든지 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내가 살아본 바에 의하면 이런 것 그 모든 권면의 출처, 권면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바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는요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다양한 점술가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이 있었고 종교들이 있었고요. 신비주의자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곳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1년이 이제 지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고 이제 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바울이 전한 이 복음도 그런 거 아닌가? 의혹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은 결코 다른 근거에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내용을 그냥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하는 캐리어,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신앙의 인격을 하나님은 검정하셔서 맡기신 것이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 그냥 누가 전하든지 뭐 말씀만 전하는 거지? 아닙니다. 말씀을 담아서 전하는 그 그릇이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돼요. 그럼 우리 모두에게 꼭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돼야죠. 목사는 이름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지도자들은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검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4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검정을 받았다. 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검정하시고 하는 말 이게 그 부분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게 성경에 지금 보면 하나님께 검정받았다 마음을 살피신다 하고 다른 말처럼 돼 있지만 성경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만큼 강조죠. 도끼 맞죠라는 말이에요. 도끼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헬라어에 도끼 맞죠인데 그게 한마디로 테스트를 통과해서 어프로브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충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신앙의 인격을 테스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중한 복음을 얹어서 전달하도록 하셨던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경우이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누고 그럴 때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말씀이죠. 어느 누가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검정받아가지고 언제나 어느 순간이든지 100% 어프로브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깨어서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나의 교만, 나의 열등,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이 마구 그냥 들어오는 게 그냥 묻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저는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게 저 같아요. 언제나. 그래서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의,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사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책망과 책임이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저같이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각자 어떤 그룹에서든지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세요? 말씀을 내 마음의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나의 그릇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검정을 받았나? 나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A-OK라고 지금 되어 있는가? 그거 언제나 깨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검정을 받았다는 것을 좀 더 말씀드릴게요. 테스트한 결과 품질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Quality is approved. 그 FDA 승인, 뭐 그런 거 보시죠. FDA가 뭡니까? 미국 식약처잖아요. 근데 FDA에서부터 approved 됐다 나오죠. 그 똑같은 말, 이 말을 거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Approved. 품질, quality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퀄리티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자기들 멋대로 복음이라고 전한 게 아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상태도 테스트하시고 신앙 인격 상태도 테스트하시고 그러면서 복음을 맡기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어떤 열심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야 합니다. 나누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할 때 또 우리는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권면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불순한 마음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거는요, 불순하다고 하는 건 성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성적인 약간의 의도를 가지고 권면하는 척하면서 유희를 즐기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성도들한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바울이 충분히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적으로는 매우 문란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고, 영적으로 문란하니까 따라서 또 문란해지는 게 있는데 그 말은 육신의 문란함이에요. 항상 영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면 육신의 이 성적인 그런 유혹에 쉽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섰으니 교회인들 안전지대였을까요?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건강 수위를 높이지 않으면 그 세상의 주변의 문화에 감염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요, 저희들이 나중에 보시는 부분이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요, 어떻게까지 경고를 하냐면, 제가 미리 잠깐 읽어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3절부터 제가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호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강력한 경고죠. 아버지와 같은 경고입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하는 그런 경고 같은 굵직한 경고죠. 그만큼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는 권면인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교회는 영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너무도 심각하게 성적인 문란함이 교회를 틈타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적인 수위를 높여야 돼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또 내가 내 마음속에서 엔터테인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그리고 내가 고민한다고 하면서 불순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은근하게 붙이고 조장하는 그런 권하는 말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그래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저도 조심하지 않으면 참 쓸데없는 말을 하기 쉽사인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좀 제가 좀 조금 피곤할 때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꼭 이와 같은 말은 아니지만, 예, 쓸데없는 말을 성도님들하고 같이 앉았었는데 농담도, 그래서 제가 썰렁한 농담에 제 1인자가 돼 있나, 2인자인가요? 유사님이 1인자고 제가 2인자인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좀 참 은혜 가운데 지나가지만 제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고민여러가 하면서 농담이라도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섹슈얼 뉘앙스가 있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언어를 정제하지 못하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말하기보다는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성적인 어떤 그러한 이 저속한 말, 농담의 문제가요, 이 대선회가 교회를 향해서도 하는 그 견면을 통해서 아,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구나 알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교회도 그랬어요. 에베소서 교회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정말 찬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처럼 되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 중에 에베소서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 그냥 몇 마디 하고 그런 가지고 뭐 너무하지 않나 그럴지 몰라도 우리 안에 계신 구원받은 사람의 보증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는 말을 쉽게 계속 내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상스러운 말, 어리석은 말, 그 말이 바로 이 성적인 어떤 그런 면을 지니고 있는 그런 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피하는 권면이 뭐냐면 속임수를 하는 권면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 이게 잘못된 생각과 좀 비슷하죠? 잘못된 생각을 속이는 거 얘기하나? 좀 다릅니다. 이 속임수라는 권면은 뭐냐면 복음을 물타기 하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 쉽게 하면 돼 라고 물타기 만드는 겁니다. 그게 권면이에요. 권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복음의 심각성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이 속임수를 하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들이 있죠. 죄는 심각한 것이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아 버리잖아요. 죄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수 없게 만들잖아요. 죄는 자신을 파괴하고 또한 죄로 감염되는 다른 사람들도 파괴시키는 것이죠. 죄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 그런데 다 죄 짓고 사는 거지. 물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죄를 쉽게 여기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과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죽어봐야 알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 죽어본 사람 있어?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지옥이 있으면은 뭐 지옥에 나 팬클럽이 있을 거야. 내가 상당히 지옥 스타일이거든.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은 그토록 끔찍한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임재함에 누리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이 천국과 지옥의 의미 존재하는데 아유 그냥 뭐 사는 게 천국이고 사는 게 지옥이고 이런 정도로 낮춰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해가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make disciple이죠. 세워가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 받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가 그걸 존재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진지함입니다. 아 그런데 아유 뭐 예수 제자로 사는 거야? 뭔가 특별하게 더 은혜 받은 사람이나 사는 거지. 나는 이 정도면 돼.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줬던 그 말씀 새 신분과 새로운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영원한 새 소망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복음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도 작게 만들고 아 그냥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작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어떤 그런 신실함이라든지 우리가 이 심각성을 우리가 작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구원에 대해서도 아 교회 뜰 밟았으면 당신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부담스럽지 말게 그냥 교회 오면 돼요 그게 다 구원받고 그래 사는 게 그런 거야 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들을 자꾸만 가리고 거기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면 그것은 속임수라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속임수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주님보다 더 주인이 돼가지고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임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 불순한 마음 그리고 속임수가 있는 겉면은 사람의 환심은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더 편하게 얘기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에서 합니다라고 했던 이 말씀 그 말씀 우리는 그래서 잘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죠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동기에서 하지 않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 아첨이 있어요 아첨이 있고 구실을 꾸며가지고 탐욕을 부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일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예,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아첨하는 거는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지금 듣기 좋은 말로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낼까 하는 게 아첨입니다. 그냥 좋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게 아첨이 아니에요. 유선하게 좋은 말을 하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아첨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에게서 끌어내고 내가 갖기 위해서 아첨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실을 꾸며서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구실을 꾸민다는 게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절대 자기가 사도라는 그것을 통해서 그거를 구실 삼아가지고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였죠. 그러나 내가 사도입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바울이 말이죠. 내가 사도인 거 아시죠? 내가 사도 일을 하다 보니까 돈 들어갈 때가 많아요. 뭐 이런 거. 후실을 삼는 거예요. 후실. 또 내가 이 사도 신분을 좀 유지하려면 당신 저기 그 집에서 만드는 가죽 외투 있잖아요. 그거 한두 벌 좀 필요한데. 뭐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구실을 꾸며 탐욕을 부리는 경우가 그 당시에 많았던 겁니다. 다니는 순회하는 그런 이 선교사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와가지고 그냥 무위도식하면서 아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는 좀 이것도 필요한데 저것도 필요한데 아 그 대접받고 그 다음에 좀 며칠 동안 뒹굴뒹굴 하다가 떠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거예요. 벌써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죠?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의식이 희박해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어두움으로 쉽게 끌려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자 앞에서 더욱더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어둠의 세력에 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첨하는 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리는 것은 속에 품은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거치던 속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가 없는 권면은 결코 사람 속에서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 인격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결코 범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권하면서 사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혜를 권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권합니다. 그런 모든 일의 권면과 동기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합당하게 살아가는 교회와 삶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가족으로서 바른 격려와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 가족의 그 이제 비유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아버지, 가족의 기본 단위죠. 어머니, 아버지, 그렇죠. 네, 남편 아내, 가정이 성립되는 것이죠. 늘 혈육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에게는 부모가 되고 나는 누구에게는 자식이고 나는 누구에게는 또 동기간이 되고 그렇잖아요. 혈연관계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도 혈연관계에 있음을 아시죠? 우리는 어떤 혈연관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보혈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거예요. 육적인 혈연관계가 있고 영적인 혈연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영적인 혈연관계에 대해서 그 가족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실 때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혈연관계로 맺어진 관계 속에 바른 격려와 경고가 있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보호책입니다. 그냥 알아서 살아라고 하고 무관심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보호책이 아닙니다. 대산의 교회 그냥 그렇게 내버렸으면 세상에 먹히는 그런 일일 뿐이었어요. 오늘도 어떤 교회가 그저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그냥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지내겠다고 하면 텅 빈 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합당하게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바른 격려와 경고를 우리가 여기서 보는데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우리 어머니들 잘 아시죠? 어머니가 자녀를 돌볼 때 기쁨을 가지고 헌신적인 태도로 자녀들을 대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어머니가요 자녀를 돌보면서 만약에 얘기하기를 내가 네 어머니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아니면 하겠냐? 단지 엄마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마. 진지하지 말자 서로 간에. 만약에 어머니가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면 좋겠어요? 그럼 자식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혹시 저의 어머니가 맞으십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어머니가 자주 듣는 말은 뭘까요? 어머니 자주 듣는 말이 뭐죠? 아유 엄마 됐어요. 그만은 알아서 할게. 얼마나 그렇게 쏟아부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이게 어머니의 자상함,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이 있다는 얘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대한 건 단지 3주였어요.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을 대하는 마음 중심과 보여준 태도는 바로 그 같은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상함과 헌신적인 사랑이죠. 이건 저절로 되지 않죠. 우리는 어떤 우리 스타일에서 뭐 좀 외향적인 그런 경우도 있고 내성적인 그런 경우도 있고 사람들에게 아주 살갑게 다가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합니다. 과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세우고 서로 간에 그와 같은 모습을 격려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격려하는 것을 하면 경고하는 것을 그 다음에 바울은 얘기를 해요. 영적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영적 아버지의 격려는 희생적인 돌봄과 도전적인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전도자라고 하면서 무의도식하고 이것 내놔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고 어떤 영적인 그런 폐를 위해서 채우려고 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내가 자식들의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나의 영적인 품위를 처신을 바로 했다고 하는 게 10절이에요.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했는지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아버지들을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 일이죠. 아버지들이 말없이 희생하죠. 헌신하죠. 책임감에 막중한 책임감이 있어도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하면서 버텨나가지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로 살 때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로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도전적인 경고를 하는 것이죠. 굵직한 선을 그어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을 봤지만 성적인 그런 문제에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니 그런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굵직한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어머니의 성향이 강하기도 하고 영적 아버지 성향이 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모두 다 내가 영적인 부모로서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교회 속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우리가 더욱더 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영적인 그런 은혜를 지금 끼쳐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영적인 보양을 너리시먼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런 가족 관계 속에 서로를 채워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또한 세움받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결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 쉬워 아니면은 반대로 이런 일 어떻게 해 그만둬 우리가 둘 양 극단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것을 누가 원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아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올해 우리 표잖아요. 그런데 1절부터 11절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나요? 당신의 나라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영광 속에 우리가 이르게 하는 준비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살지 않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지난주 일 첫 번째, 오늘 두 가지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나누는 삶,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님 기쁨을 위한 삶, 하나님의 가족에게 순수한 권면, 격려, 경고가 있는 삶.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분은 목숨을 주셨어야 했어요. 누구신지 아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나무에 친히 달려 고초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이 세상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은 거저 하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생명까지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이 부름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은 피가 묻어있는 소중한 삶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새기고 뭐 올해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 간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꼭 이 말씀들을 간직하시고 서로 간에 이와 같은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권면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섬기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올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한